오늘 말씀은 19장으로 잠깐 넘어옵니다. 19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애굽에 대한 경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애굽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은 굉장히 늦게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먼 시기예요. 그럼 오늘 20장은 바로 19장 15절을 이어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의 전개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느 때에 그러면 이 이사야가 자기의 허리에서 배를 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지가 다 내려가 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모든 겉옷이 벗어지고 신을 벗고 다니게 된다. 그러니까 겉옷을 벗었다 그러면 온 몸을 벗은 것으로 당신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어요. 만약 오늘 아침에 제가 팬티 하나만 차고 맨발 보고 돌아다닌다면 나한테 말씀 받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가 벗어라, 벗은 몸으로, 그리고 신발도 벗은 채 맨발로 다녀라 이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느 때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1절에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수르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수르를 쳐서 취하단 했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수르 사르곤 왕이 군대의 대장 다르단을 지금 침략하게 보낸 거이지요. 그래서 이 블레셋의 이 아스돗 여기를 때려쳐버린 거예요. 이때에 이사야에게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지금 의미하느냐? 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애굽과 구스는 당시에 25왕조 시기이기 때문에 구스 사람들이 애굽을 장악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여기서 애굽과 구스가 나온 거예요. 하나로 묶은 거라는 말이에요. 예. 그들이 한마디로 그들에 대한 징조와 예표가 된다. 이들도 한마디로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한 거예요. 전쟁에서 지게 되면 포로로 잡혀갈 때 옷도 다 벗겨버리고 묶어가지고 끌고 간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징조와 그리고 예표를 보여준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노리고 있습니까? 남쪽 유다가 바르게 가기를 원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야 되는데 친애굽 정책을 써가지고 애굽에다가 모든 걸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막으려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남쪽 유다는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렇게 보여요. 3년 동안 그렇게 보였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그대로 다 망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4절 봅시다. 4절 보면은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전쟁에서 지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아수르 왕에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요.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예언을 하지 않아요. 반드시 애굽이 너희들이 믿고 있는 애굽이 한마디로 아수르에게 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내 모습과 같이 너희가 부끄러움을 다 당하게 된다. 애굽이 그렇게 지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예언을 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아이고, 우리가 믿었던 애굽이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6절까지 연결되지요.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래요. 그래 당시의 상황은 어떤 거였냐면은 북쪽 아수르가 지금 이제 밀고 내려와서 이제 침략을 해서 계속적으로 남진 정책, 서진 정책을 쓰고 내려오니까 이제 애굽에서는 뭐예요? 애굽의 구수의 왕이 애굽을 함께 통치하던 25왕조 때에는 남쪽 유다를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에 BC 701년에 아수르에서 침입해서 들어오지 않아요. 그때에 이 25왕조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함께 도와줬습니다. 그러면서 브레셋도 그렇고 모압도 그렇고 남쪽 유다도 그렇고 애굽을 중심으로 뭉친 거예요. 뭐다기 위해서 더 이상 아수르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래 반아수르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히스기야도 반아수르 정책을 썼기 때문에 침략을 당한 거거든요. 그때는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 의지하지를 안 했다니까요. 그리고 남쪽 이 애굽을 그렇게 의지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예요? 이 상한 갈대와 같은 애굽 의지하지 마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도 보게 되면 예레미야서 42장에서 뭐예요? 애굽 의지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애굽 의지하지 마라. 왜? 그러나 계속적으로 애굽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게 일어났던 것이 이 역사적으로 보니까 되게 몇 년에 지금 이거 일어났느냐. BC 713년경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수르에게 망하게 될 때가 그냥 BC 670년경에 망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다시 26왕조가 일어나는데 이 아수르를 사실은 물리치지요. 그러나 그 다음에 또 애굽은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지요. 파사에 의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헬라,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완전하게 점령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세계의 정치는 어떤 하나가 계속적으로 서한 것이 아니라 제국들이 일어났다가 망하고 일어났다가 망하고 하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렸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어느 나라를 중심으로 세계를 움직이느냐?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주변 나라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도 사실은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 이제 어느 때 이제 망하게 되느냐? 실제로 이제 시드기야 왕 때에도 애굽의 왕조에서 뭘 하느냐? 총동지를 한 거예요.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반기 들으라 이거예요. 그건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으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미 605년에 한번 치고 그 다음에 또 치고 들어와 지금 586년에 완전하게 이제 멸망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때는 완전히 바벨론 제국이 장악을 다할 때예요. 그러니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이 충동질을 해가지고 시드기야 왕에게 우리가 도와줄게 해라. 그대로 눈 빼버리잖아요. 도망간 거 잡아가 체인으로 묶어가 눈 빼버린다. 자기 아들 보는 눈 빼버린 거예요. 귀한 성도님들이요. 저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읽고 또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것은 그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큰 교회 목회한 분들이요. 자기 스스로 목회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교회에는 굵직굵직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로 해서 대통령 경계를 시키고 해가지고요. 말만 번들어마지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요. 그 정권 바꿔주면 또 다른 대통령 이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신정 정치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를 하면서 뭐예요? 강대국들이 의지해야만 살아가는 그런 거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 안에 우리는 또 다른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교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사에 움직이고 있는 것의 사실을 보면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목사들이라 할지라도 잘못하면은 정권의 신여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상급 다 쌓아놓고 어느 날 갑자기 다 무너뜨려지면 그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무슨 정치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또 정치하신 분들은 정치하는 대로 정치하도록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왜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도 정치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들이 자기들의 당에 소속되어 있는 그 당의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누가 그걸 뭐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뭐예요? 목사는 목사의 갈 길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세워나가는 원리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 진리는 뭐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를 세웠냐? 사람을 세워서 일하는데 사도들에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명령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 그게 연결이 돼가지고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보게 되면은 목사와 교사를 세워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리로 세우고 이게 원리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원리를 바르게 따는데 이 원리를 부셔버리고 질서를 깨버린 사람이 있다라면은 이건 하나님의 원리에 합당하지 않지 않냐 그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해보고 조금만 역사적인 생각을 해보면은 유혹당할 수밖에 없는 목사지만은 유혹당할 수밖에 없는 교회들이지만은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건 뭘 바라보냐? 오직 주님을 바라보냐.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데 5절에서 뭐 돼요? 그들이 바라던 고수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 왜요?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니까. 우리가 믿었던 이 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 17장 보십시오. 18장에서 한마디로 뭐예요? 바벨론이 완전하게 무너지죠. 한 시간 내에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때 바라고 있었던 입을 떡벌려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승승장구해서 세계 최고의 모든 것들이 되고 자기들도 최고 자리에 앉을 것 같더니 바싹 무너져버린 거예요. 누가 망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너무 교회가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몰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도 결단을 해야 됩니다. 뭘 결단해? 주님, 신앙에 변질되지 않도록 교회도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이미 멸망이 돼버렸습니다. 남쪽 유다도 BC 586년에 멸망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이냐? 시편 49편 6절에서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한, 왜요? 너무나도 돈 액수로 봐도 크고 온 지구를 다 팔아도 우리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을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돈으로 사지는 것이 아니고 너무가 큰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이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은혜의 이 보상이 구원인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한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모든 재능이라거나 그 권력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이사야 2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세말 가치가 어딨느냐. 이것을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 벨로무 계획을 다 세워놔서도 끝장 나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몸을 입고 살고 있고 외형을 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아요. 이것을 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신앙인데 그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이 한 시간 버텅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된다고 될 것을 생각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말씀 하나하나를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힘이 이렇게 있게 된다. 용서하고 드립시오. 지난 밤에도 2시 한 10분 전에 내 일어나가지고 여기 전체를 돌아본 거예요. 신직부터 내가 한 17년 전부터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애기 바보 같은 놈아. 너한테 창조교회를 내가 맡겨놨는데 신직부터 네가 와서 이렇게 하면서 목회했으면 얼마나 좋냐. 이제 다 끝나가려고 하니까 철들었냐. 돌아보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다 흐려져간 집들만 있었는데 이렇게 아파도 우뚝우뚝 누가 그 위에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바위덩이 위에 이 아파트가 올라오는데 후대 사람 누가 이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변하고 있는데 모든 것들이 물질주의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만 됩니까? 하나님 내 후임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누굽니까? 후임자 때문에 또 교회가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말이죠. 그러면서 동거에 돌면서 하나님이요 이 산정동도 축복해 주시고 저 대성동도 축복해 주시고 예? 그러면서 걸어다니면서 쭉 이렇게 해볼 때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고 신앙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인데 사람의 말에는 귀에가 얼른 넘어가지만 이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게 목사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사회에서 또 사업하시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새벽을 찾은 여러분들이 저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 그래? 여러분들이 아니면 교회를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귀한 성도님들이여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맙시다. 단지 우리는 사랑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가까운 사람을 서로 위해 주면서 삽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서로 손잡고 삽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능력은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진리로 오는 그 능력으로 힘입어 살고 오히려 어때요?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적인 사람 뭔가를 내가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멋진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업도 잘 되시고 만남의 축복도 주고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완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승리하는